신명기 30번 메시지 모세의 축복과 죽음 및 그의 후계자. 이 결론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모세의 축복과 죽음 및 그 후계자를 살펴볼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 33장 1절부터 29절까지에는 모세의 축복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다른 이들을 축복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으나 성숙한 사람은 그의 대화 끝에서 항상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도입의 말. 1절부터 5절까지에는 도입의 말이 있습니다. 1절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도입의 말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오시고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비치시고 그들에게 불같은 율법으로 임하셨다고 말하며 그분 수중에 있고 그분 발밑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받는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들에게 율법이 그들의 기업으로 명한 바 되었으며 그분이 그의 총의 왕이심을 말했습니다. 축복. 6절부터 25절까지는 축복 자체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말은 축복을 담고 있는 일종의 예언입니다. 1. 르벤에 대하여. 야곱의 장자인 르벤은 마땅히 장자권을 받아야 했으나 죄악된 어떤 것에 행함으로써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죄 때문에 르벤 지파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를 긍휼히 여겨 르벤이 살고 죽지 않으며 그의 인수도 적지 않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르벤에 대한 축복이 증가의 축복이 될 것을 뜻합니다. 2. 유다에 대하여. 유다에 대하여 모세는 여호와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위하여 즉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곤 했던 지파인 유다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7절에서 모세는 계속하여 그 손으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싸운 사람들에는 갈렙과 다윗도 포함됩니다. 끝으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유다의 원수들에 대해 대항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은 밖에서 오며 대적들은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압살롬은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3. 레위에 대하여. 레위에 대한 축복은 아주 풍성합니다. 여호와의 우림과 둠밈이 그분의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있음. 먼저 모세는 여호와의 우림과 둠밈이 그가 미르바 물에서 시험한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레위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고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레위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행하고 그분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레위가 그의 친척을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익을 주의했음을 가리킵니다. 레위는 여호와의 법도를 야곱에게, 그분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줌. 둘째로 모세는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도를 야곱에게, 그분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릴 것입니다. 분향을 위한 단은 성막 내부에 있었으며 재물을 위한 단은 성막 외부에 있었습니다. 레위는 두 단 모두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힘을 축복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심. 셋째 모세는 여호와께서 레위의 힘을 축복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실 것과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의 허리를 완전히 꺾으시기를 구했습니다. 레위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하여 모세는 그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라고 기도했습니다. 4. 베냐민에 대하여. 베냐민에 대하여 모세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문제로서 베냐민이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곳인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웃이 되리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날이 맞도록 그를 보호하실 하나님에 의해 안전히 거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베냐민의 어깨 사이에 거하실 것입니다. 지리상으로 베냐민은 두 어깨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예루살렘은 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베냐민의 어깨 사이에 거하실 것입니다. 5. 요셉에 대하여.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요셉에 대한 풍성한 축복입니다. 그의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요. 모세는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전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장에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축복들이 요셉의 머리에 임하며 그의 형제들 가운데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하기를 구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그의 형제들에게서 분리되어 애굽으로 데려가졌습니다. 위험이 있으며 그의 뿔들은 들쇠의 뿔 같음. 요셉은 첫 숫송아지 같은 위험을 지닐 것이며 그의 뿔이 들쇠의 뿔 같을 것입니다. 그는 이 뿔들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은 그들은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은 요셉 지파가 결국 장자권의 일부인 두 배의 몫을 받으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르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렸지만 그 일부, 즉 두 배의 몫의 땅이 요셉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왕권은 유다에게로 갔고 제사장 직분은 레위에게로 갔습니다. 6.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하여. 8절과 19절은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입니다. 8절은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나감은 주님께서 사도들을 내보내실 때 성취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제자로 삼도록 보내신 받은 대부분의 사도들은 갈릴리 땅의 스불론 출신이었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은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거기서 이 지파들은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할 것입니다. 이것은 스불론과 이사갈이 바다와 가까울 것임을 가리킵니다. 7. 갓에 대하여. 20절과 21절에서 모세는 갓짓바를 축복하였습니다. 갓은 다소 작았기 때문에 모세는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파를 광대케 하시는 분이시며 이 지파는 싸움에 있어서 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갓은 자기를 위하여 그 땅의 첫 번째 부분을 예비하였는데 그곳은 곧 법주는 자의 분깃으로 보존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운 법도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법도에 대한 지식을 가졌음을 가리킵니다. 8. 단에 대하여. 단에 대한 말씀은 이 지파가 모세의 돌봄 아래 그리 많이 있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22절에서 모세는 다만 단이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새끼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 납달리에 대하여. 납달리를 축복하는 데 있어서 모세는 이 지파가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납달리는 바다와 남방을 얻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애언을 성취하는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바닷가인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오셨습니다. 결국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납달리 사람들은 지중해를 소유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연구해 본다면 여러분은 지중해를 둘러싼 지역에서 주님을 위하여 많은 것이 얻어졌음을 볼 것입니다. 10. 아셀에 대하여. 끝으로 신명기 33장 24절과 25절은 아셀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모세는 아셀이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은 기름에 잠길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아셀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것은 그가 땅의 소산에 있어서 풍성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아셀의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며 그가 사는 날만큼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의 말. 26절부터 29절까지에는 모세의 축복에 대한 결론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지파에 대한 것이 아닌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수룬의 하나님 같은 자가 없음. 먼저 모세는 여수룬의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분은 그들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며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됨. 둘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될 것이며 그 아래에는 영원하신 팔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처소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며 그분의 영원하신 팔이 그들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 대적 앞에서 대적을 쫓아냄.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쫓겨난 대적은 백성들에 의해 멸망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함. 따라서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으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함. 29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자가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위엄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행복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과 그 후계자.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까지와 3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모세의 죽음과 그 후계자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가나안 땅을 보며 그 산에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가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가나안 땅을 보고 그 산에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그도 이 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여호와께 신실치 않았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여호와를 거룩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느보산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멀리서 그 땅을 봄. 모세는 멀리서 그 땅을 볼 것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그 땅을 보여주심.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갔으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땅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음.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셨지만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죽은 직후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장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변형되셨을 때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음. 모세는 그가 죽었을 때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의 기력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위하여 애곡함.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됨.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되었는데 이는 모세가 그에게 안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좋은 순서 안에서 행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모든 기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컸습니다. 첫째, 다른 어떤 사람과 달리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했습니다. 둘째,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그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셋째, 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다섯 권을 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있어서와 인간 문화에 있어서 모두 컸습니다. 서양 나라들은 그들의 법에 많은 기초를 모세 율법에 둡니다. 로마법까지도 모세 율법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서양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양의 문화와 인간성은 주로 모세 율법 때문에 지켜졌고 보존되었고 유지되었습니다. 신명기에 암시된 네 가지 특별한 내용. 신명기 라이프 스타디를 결론 지음에 있어서 우리는 이 책에 암시된 네 가지 특별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 신명기에 암시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으로 그것은 지혜롭고 자애로우며 동정심이 있고 인내하며 목적하는 바가 있으며 성공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 이 책에 암시된 두 번째 것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이에 대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며 하나님의 경륜 후 성취를 위합니다. 모세의 성격. 다음으로 신명기에 암시된 것은 모세의 성격으로 그는 체험이 많고 성숙되었고 자애롭고 사려깊고 신실하며 온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하심. 네 번째로 신명기에는 그리스도의 유일하심이 암시됩니다. 그리스도는 신탁으로서의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 신성한 풍성의 체현으로서의 유일한 말씀, 신성한 목표로서의 좋은 땅이 되심 안에서 유일하십니다. 신명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 계명, 율법, 규례, 율례, 법도, 경고, 권면, 축복, 저주는 하나님의 호흡하심이고 하나님의 호흡하심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됩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을 때 하나님이 호흡하신 모든 것, 그분께서 호흡에 내신 모든 것을 호흡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빛비춤을 받을 것이지만 이것이 1차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적인 것은 이 책에 있는 신성한 호흡을 호흡에 들임으로써 우리가 신세연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호흡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수단이 되시는 유일한 말씀으로 신성한 목표로서의 유일한 좋은 땅으로 누릴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는 유일한 선지자이시며 유일한 말씀이시며 유일한 목표이십니다.